요서 12장 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누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레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기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예, 본문 읽기도 애매한 다 처음 보는 지명들 이름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2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들을 정복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11장까지 전쟁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언가를 정복했다 하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영토를 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성을 정복했다, 영토를 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곳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을 멸했다, 통치자들을 정복했다는 뜻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멸했다, 백성들을 정복했다는 뜻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지역, 그 성읍이 갖고 있던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뭐 소가 됐던 양이 됐던 금이 됐던 은이 됐던 이런 그 성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 그 재산들을 소유했다, 또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복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땅을 차지하고 통치자를 없애고 그 땅에 있던 거민들을 없애고 그곳에 남아있던 재물들을 이스라엘이 소유해서 여지껏과는 다른 목적,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게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을 정복을 못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 가지라도 빠뜨리고 정복하면 정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럼 정복하지 못한 거죠. 땅은 차지했는데 통치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것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땅도 차지하고 통치자도 없앴는데, 근데 그 땅의 거민들이 예전처럼 살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내버려 두었다, 그것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땅도 차지하고 통치자도 없앴는데 백성을 살려두거나 아니면 재물을 자기들 멋대로 그냥 쓰게 내버려 두거나 이래서 한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복을 못했을 때 그것이 항상 이스라엘의 혼합주의를 가져오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방해해서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정복전쟁들이 쭉 전개가 되었고 지금 어디를 정복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요단 동쪽지역을 정복했던 내용을 기록했고요. 어제 보았던 7절과 8절 두 절에서는 어느 지역, 영토를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 부분 제일 길죠. 여기에서는 어떤 통치자들을 죽였는지, 어떤 통치자들을 멸했는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치자를 기록할 때에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스렸던 지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 통치자인지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은 지역, 영토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튼 이 주된 관심사는 통치자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 9절부터 24절까지는 쭉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아무 의미 없이 순서 없이 쭉 나열한 것 같지만 이게 뚜렷한 기록 방식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던 것은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 두 번째로 아이성, 세 번째로 남방정복전쟁, 네 번째로 북방정복전쟁입니다. 그 순서대로 본문을 쭉 기록한 거예요. 먼저 9절에 보시면 하나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죠. 여리고 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순서대로 기록한 겁니다.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남방정복전쟁이 나왔잖아요. 남방정복전쟁을 할 때는 다섯 개 도시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왔거든요. 10절부터 보시면 다섯 개 도시가 쭉 나옵니다. 10절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 이 주도권을 갖고 모였던 거예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왕들이 다 남방정복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이루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 남방정복전쟁할 때 동맹군을 이루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남쪽 지역 혹은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는 게셀 왕이요, 13절. 하나는 드빌 왕, 게델 왕, 14절.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16절. 마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18절. 아벡 왕,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그래서 이 18절까지를 보면 남방 지역, 그리고 중부로 올라가는 지역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왕들을 다 이스라엘이 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보면 마지막 전쟁입니다. 북방정복전쟁 때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들이 나옵니다. 북방정복전쟁 때도 마찬가지여서 북방에 있었던 하솔왕이 주동자가 되어서 여러 지역 선읍들이 동맹을 형성했고 여러 민족들이 동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죠. 19절에 보면 북방정복전쟁의 동맹군들이 쭉 나와요. 19절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둘 다 동맹에 들어있던 나라들입니다. 20절 하나는 시므롯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21절 하나는 다닥 왕이요. 하나는 무깃 왕이요. 그래서 동맹을 이루었던 왕들이 먼저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중부지역. 그래서 북쪽과 높은 중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성읍들, 지역들, 거기를 다스렸던 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그래서 왕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기 보면 31명의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절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진짜 31명인가 세봅니다. 위에서부터 쭉 세보시면 31명입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면 신고하면 됩니다. 아, 이게 틀리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로 세보십시오. 한번. 31명 왕이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명의 왕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죽였다, 멸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을 보시면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실제로 죽였던 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이 쭉 나온다는 점이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아이, 전쟁 기록이 있잖아요. 또 남방정복전쟁 할 때에 예루살렘, 뭐 전쟁 기록이 있잖아요. 북방정복전쟁 할 때 하솔, 마긴, 전쟁 기록이 있죠. 그런 기록이 있는 왕들이 등장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여기 보면 이 지역도 정복했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남방정복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런데도 정복을 했나? 여기서 싸웠다는 기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싸웠다는 기록은 생략했는데 실제로는 전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 정복했던 지역이 어디인지를 쭉 다 쓰고 있습니다. 북방도 마찬가지여서 북방 지역 정복 전쟁할 때 기록이 있었던 거, 여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기록이 있었던 것 이외에 다른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흔히 전투를 네 번만 했나?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도 가서 다 전투를 하고 그래서 기록에 생략된 실제로 정복했던 지역들이 쭉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왕들만 정복했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는 왕들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남방, 북방, 중부를 몽땅 다 완전하게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고 정복하지 못한 통치자들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략을 한 거예요. 그것들은 기록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하고 건너뛰었고 나중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지가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곳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아 여기가 아직 정복이 안 되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완전히 정복했던 지역들이 나왔고 또 두 번째로는 전쟁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 정복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여기 나오지 않는 불행하지만 정복하지 못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13장으로 넘어가면 분배하면서 왜 여기는 정복하지 않느냐 남겨두었던 지역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정복했는지 어떤 통치자와 왕들을 멸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점들에 있어서 고민하곤 하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하는 적용점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기 이전에 그곳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각기 살았던 모양은 다 달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데 결국 두 가지가 정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영토,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건 여리고라고 하는 영토와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 이 둘을 없애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서 여리고는 여지껏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땅이 되고 여리고는 여지껏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영역에 대해서 또 하나는 누가 다스리는가 통치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곳이 여지껏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지배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어찌 보면 이건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개인의 삶을 가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보시면 영적인 부분, 또 감성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도 보면 여러 부분들로 나눠 볼 수 있죠. 영역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먹는 부분, 잠자는 부분, 취미생활하는 부분, 인간관계를 맺는 부분. 이런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여리고라고 친다면 감성적인 부분을 아이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육적인 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가나안의 남방지역에 해당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취미생활하는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는 북방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모든 부분에 과거와 세상에 속해 있던 통치자들이 모두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과 감정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내 마음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으로 인한 기쁨이 여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날 특별히 많은 건 우울해하는 마음 또 나는 슬퍼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 인생이 불행해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 고치는데 나는 먹는 것만큼은 그냥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이랑 똑같이 먹어야 돼. 나는 이거는 포기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는 데 가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거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 통치자가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 뭐 겉으로 꾸미는 거야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흉보지 않을 정도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난 딴 건 다 포기해도 내가 옷 입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은 예수님 믿기 이전이랑 똑같이 해야지 나 거기에서 딴 사람한테 쫄리는 건 절대로 못 참는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전히 그걸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내 삶을 영역을 쭉 나누어 보면 과연 내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이전에 나를 다스리던 것들이 여전히 통치자로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과연 정치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과연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가.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점쟁이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은 어떠하는가.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비행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비행기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일들을 매번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보면 보잉사에서 그 최첨단 비행기가 들어오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지 않으면 비행기 못 뜹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랑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도 몰랐는데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이 있어서 수능 보기 전에 용왕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답니다. 고3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참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우상 숭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임신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애기 이름을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애기 이름을 정했는데 돌림자를 쓴다 그래서 왜 목사가 돌림자를 쓰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돌림자 쓰는 거다. 돌림자는 원래 육갑을 따져서 사주팔자에 의해서 돌림자를 쓰는 건데 우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 그런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부모 세대로부터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돌림자를 쓰는 줄 알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보면 정치 부분이든 경제 부분이든 과학 부분이든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뭐 카이스트든 이런 첨단 대학을 만들면서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여지껏 우리를 다스려왔던 그런 통치자들을 없애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가 그렇게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영역과 통치자들을 멸하고 하나님 섬기는 부분들로 바꿨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아쉬워하잖아요. 다 왜 다 못했을까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놓고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영역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인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바꾸고 회개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세상 또 그런 나라를 이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바로로부터 억압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것을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쉽게 적용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에건 세상적인 일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일하지도 말고 주님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들과 지역들을 차지하고 또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한 통치자들을 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들,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세상적인 부분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